1948년 남과 북에는 각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들어섰습니다. 남과 북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남과 북의 의미 있는 사건 70건을 꼽아봤습니다. 기획특집 남북한 70년 70사건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성무입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2011년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사건을 마지막으로 다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차례인 남북한의 65번째 사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남한 사건부터 시작할까요?
네, 뭐 남한 사건을 보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뒤로 가네요.
네, 남한의 65번째 사건은요, 2010년에 발생한 천안함 피격을 꼽아봤습니다. 먼저 2010년 3월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 제2함대사 소속 천안함이 피격돼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네, 뭐 피격이라면 바다 위에서 그 누구의 공격을 받았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 양측 간의 공격이 오간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상황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요.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뭐 여느 때하고 다름없이 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해군 제2함대사 소속 천안함이요. 기습 어뢰 공격을 받은 거예요. 바로 북한 잠수정의 공격이었죠. 이 피격을 받은 천안함은 이제 곧바로 당연히 침몰하게 되고요. 피격 직후 천안함 구조가 진행됐지만 안타깝게도 승조원 104명 중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됐습니다.
네, 이 피격이 왜 일어난 건가요?
네, 뭐 피격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해상에서 뭐 무슨 NLL을 침범했다 뭐 이런 아니면은 뭐 고기집에 어서 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간혹 있지만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한 측이 크게 당황했습니다. 사건 직후 남한 정부는 곧바로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규명할 민간 군인 합동 조사단을 구성했고 합동조사단은 조사 결과 천안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엔은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요 안전보장이사회의 안건으로 다루고요. 북한의 공격을 규탄한다는 의장 성명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까지도 저들의 공격을 시인하거나 뭐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전 세계가 북한의 공격 사실을 인정하고 비판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뭐 뻔뻔하게 우리가 안 했다 하는 것보다는 남한 당국에 뭡니까? 너희가 도발한 거다.
네네. 네,
이렇게 이제 뒤집어 씌우잖아요. 뭐 북한 당국은 천안함 피격에 대한 자신들의 뭐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도 않고요.
네. 천안함 피격 사건은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군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정말 가슴 아픈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네.
104명 중에 40명이 사망한 6명 실종.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네. 네. 무엇보다도 남북한에 특히 젊은 친구들이 젊은 사병들이 이렇게 희생당하는 일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사건은 어떤 건가요?
네. 이어서 남한 사건으로요. 한국,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꼽았습니다. 남한의 66번째 사건이 되네요.
네. 먼저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소개가 필요하겠는데요.
네. 요즘은 뭐 세계화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
시장 역시 한 국가 내에서만 시장 활동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 이제 국가를 넘어서 외국과도 거래가 일상이 된 그런 시대입니다. 이렇게 국가 간 거래를 할 때 국내에서 거래하는 것처럼 관세를 물지 않고 자유롭게 이제 무역을 하자고 국가 간에 이제 협정을 맺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훨씬 무역 거래가 아주 풍성해지고 많아지겠군요.
네. 남한은 이제 1998년부터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요. 2004년에 칠레를 시작으로 여러 뭐 자유무역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세계경제대국인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된 것이죠. 이전까지는요 주로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들하고 체결했기 때문에 이 자유무역 협정으로 받는 영향이 그리 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 경제의 중심이자 또 경제 대국인 미국과 협정을 맺게 되면서 그 영향이 아주 커지게 된 것이죠.
네, 아 그래서 이 칠레 포도가 유독 매대가 많았군요.
네.
이렇게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그에 대한 우려도 아무래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당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찬성 또 반대가 아주 팽팽하게 맞섰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사회적으로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찬성하는 측은요, 남한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뭐 텔레비전, 뭐 섬유, 신발 등의 관세가 없어져서 이제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외화를 벌어들이기 좋아질 것이고, 네. 또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고, 그래서 남한이 선진국으로 올라서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저도 한 표입니다.
네, 일리 있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반대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게 되는데요. 어떤 반대 의견이냐면요. 반대 측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남한의 농축산업이 무너지게 되고 미국에 의해서 남한 경제가 지배당할지도 모른다라는 우려를 내놓았죠. 정말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어디에나 이제 양면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좋은 쪽이 있으면 또 나쁜 쪽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요즘 같은 이런 세계화, 여기에서 자유무역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흐름이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럼요. 뭐, 네. 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구대기 무서워서 장 못 당기는.
그렇죠.
분명히 세계화를 위해서 하나하나 어려움을 밟고 더 우리 거로 만드는 역할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그럼 다음으로 뭐 북한으로 가볼까요?
네.
네.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에 9.2 후계자 김정은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2012년 4월 제4차 조선노동당 대표자 회의와 또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에서 김정은을 각각 조선노동당 제1비서 또 국무위원회 제1위원장에 추대하면서 김정일이 지냈던 당과 정부의 최고 지위가 김정은에게 모두 갔고요. 그리고 곧바로 그해 7월이죠. 김정은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공화국 원수라는 칭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지도자의 등극이 아주 빨리 신속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일성에서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까지 지금 현대사회에서요 이런 세습 국가가 흔치 않잖아요.
그렇죠. 예. 흔치 않은 게 아니라 없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외부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3대 세습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북한은 3대에 이어 세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꼭 이래야 했을까요?
뭐 그럼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3대가 아니라 4대, 5대까지도 북한 당국으로서는 그렇게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혈통에 의한 권력 세습이라는 이런 대적 비판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무릅쓰면서까지 김정은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장기간의 김일성 일가의 유일적인 체제가 이어졌잖아요.
네.
또 이 체제를 뛰어넘을 만한 비판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이 현재 북한의 정치 상황이 나온 뭐 필연적 결과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쉽게 말하자면은 50여 년 넘게 우상화, 사회주의, 백대 혈통 이런 말도 안 되는 작업만 하다 보니까 이 김씨성을 가진 특히나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처럼 이렇게 김씨 일가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권력이 넘어가는 것을 전혀 허용할 수가 없는 이 북한 특유의 사회 구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정은이 후계자로 나왔을 때 인민들이 그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컸다고 들었는데.
아, 당연합니다. 예,
보통은 반대하고 그게 아니라 그만큼 기대를 하게 되나요?
아니에요. 왜냐? 예. 젊은 지도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계속 올라오긴 했는데 또 특히나 뭐냐. 김정은은 1998년도부터 약 한 2년 동안 스위스 공립학교에서 또 유학생활도 했잖아요.
예.
네. 그리고 귀국해서는 뭐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에서 이제 또 다니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 북한 지도자로서는 전례가 없는 소방국가 체류 경험이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국가정책을 세울 때 이게 역량을 주지 않겠나. 아주 젊은 사람이니까 또 새롭게 개혁개방할 수 있지 않겠나.
네.
이런 기대가 외부에서뿐만 아니고 북한 인민들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는 정말 이런 말할 수 없이 컸었습니다.
네. 네.
20대 아주 젊은 청년 지도자가 내가 지도자다 하고 나타나니까 20대 지지층이 훨씬 많았죠.
네. 그런 사고방식을 갖는다는 걸 보면 북한도 조금은 변화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젊은 층에 대한 사고방식. 거기에 대한 기대.
조금 상당히 이제 천진하다. 이렇게 네. 보는 게 정확하겠죠.
네.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은 인민들의 이 같은 기대에 부응을 했을까요?
그런데 인민들의 기대는 곧 실망으로 아주 실망도 아주 푹 쏟은 실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뭐 이제 얘기했다시피 뭐 유학도 다녀왔으니까 네. 획기적인 개혁 개방을 해주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김정은은 선대 전략,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이 때 가지고 갔던 그 전략을 네. 그대로 갖고 가기로 하거든요.
예.
예. 뭐 적극적으로 경제를 개혁하고 개방을 하기보다는 안보에 치중하면서
안보 문제. 네. 네.
경제적 난관을 우리가 핵, 미사일 이걸로 해결해주고 경제적 난관을 돌파하겠다고 나서는 걸 인민들은 자기의 눈으로 또 귀로 직접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대를 하는 만큼 사실 실망도 큰 거거든요.
그럼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아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새로운 지도자 이미지가 아니구나. 그다음에 젊은 친구들은 완전히 접었죠.
네. 개방하기보단 안보 문제 해결로 경제적 난관을 돌파하겠다고 이렇게 계속 나서는 걸 보면서 김정일이 오랫동안 견지한 전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또 공개 채용도 계속하고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현실을 보게 되는 거군요.
그럼요. 뭐 이 같은 전략은 2013년 3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바로 아주 유명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때에 대한 노선 이걸 이제 발표하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북한의 66번째 사건으로 네. 꼽은 겁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 핵무력이라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국방력을 강화하면서 경제건설을 재촉해서 강성국가에 도달하자 이거거든요.
네.
즉 다시 말하면은 과거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에 내세운 경제 건설과 국방 건설을 병진시킬 때 대한 거. 이거를 경제와 핵무력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살짝 모양만 바꾼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새 지도자에 대한 인민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망도 컸으리라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 같은 전략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다음에 다시 이야기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사건은 남북한 공통 사건으로 꼽아봤습니다. 바로 장성택 처형 사건입니다.
아, 장성택 처형이요?
네.
뭐 장성택 하면은
예. 뭐 북한에서 보면은 뭐 당연한 거다 이렇게. 예, 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한에서도 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예, 뭐 큰 인물 아닙니까?
네, 거의 뭐 김일성, 김정일 시대를 계속 이어오고 김정은 시대까지 함께 그 그렇죠. 핵심 어떤 그 위치에서 네. 그 활동했던 사람이잖아요.
김일성한테는 싸위로,
네,
김정일이 한테는 맵으로, 또 김정은이 한테는 고맙으로,
네.
예. 이렇게 됐던 인물이죠.
네. 그렇게 김정은의 고무부이자 처형 직전까지 북한의 2인자로 알려졌던 인물이었는데 그런 인물이 왜 처형을 당했을까 많은 궁금증이 있어요.
네. 뭐 김정은의 그 단기간에 후계 수업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권력 장악 또 리더십 확립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순조롭게 되어가는 듯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네. 김정일 시대의 고인물들인 김영남, 최영림, 리영호, 김기낭 이렇게 뭐 당과 군의 지도 세력은 물론이고요. 네. 고모, 김경희, 고모부, 장성택이 그의 권력을 아주 탄탄하게 뒷받침하고 있다고 봤으니까요.
네.
그런데 아 이게 아닐지도 모르겠다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첫
예.
계기가 바로 2012년 7월 뭐 군대 조선인민군의 최고 실세라고 말할 수 있는 총참모장 리영호가 전격 해임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에 2013년 12월 권력 2인자로 알려진 고모부 장성택이 국가전복 음모죄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죄명으로 숙청 처형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 당시 남한에서도 상당히 충격이 크지 않았습니까?
네. 장성택의 처형 소식은 남한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 충격을 줬습니다. 고모부를 처형하다니 뭐 반인륜적이다 뭐 이런 비판부터 새로운 수령으로서 김정은의 입지 확립에 뭐 일정한 어떤 난관이 있는 게 아니냐는 뭐 시각까지 많은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북한 인민들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뭐 북한 인민들도 충격이었죠. 아무려면 그러면서 이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 뭐 고모부건 이러다간 뭐 형제건 가리지 않겠구나. 많은 주민들 속에서 이런 생각이 꽉 굳어졌죠.
네.
뭐 북한 주민들도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뭐 외부 세계에서 느끼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일반 주민들은요. 뭐 석으로만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대놓고 진짜 시원하다. 네? 왜? 김일성이 때 풍창거렸죠. 김정일이 때 풍창거렸죠. 뭐 그렇게 풍창거렸으면은 이젠 갈 때도 되지 않았나. 네. 라고 뭐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장성택 여독 뿌리 빼기가 더 무서운 겁니다.
어떤 거죠?
외부 세계도 뭐 잘 알려졌지만 장성택 사건으로 공개 처형된 중앙당 부부장만 해도 몇 명입니까? 얼마나 많은 최고위급 간부들이 처형됐고 또 정치범 수용소 행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보면 또 그 사람들의 또 친척, 친우, 사돈의 8천까지 다 합치면은 아마도 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예.
10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또 지방에 아주 심신상골로 추방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나.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주민들이 이 장성택 처형 사건으로서 희생양이 되었다고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겠네요. 정말 뭐 장성택 한 명만의 그런 처형이 아니라 장성택 주변에 있었던 그 같이 활동하고 활동하지 않아도 계속 옷깃만 스쳤던 사람들까지도 그럼요. 다
그런데 또
정치원 수용소로 끌려갔을 확률이 많겠네요.
이 장성택이 또 연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하고 이 사람 자체가 성격도 아주 호방하고 아코디언도 잘 타고 그러니까 이제 사교성도 넓고 주위에 사람들이 와글와글 계속 끌어주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도 장성택이는 김일성이 쌓이지 김정일이 매부지 저 사람한테 줄이 되면은 내가 뭐가 어떻게 되겠구나
네.
행여나 해서 줄을 댔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처형됐고 숙청됐고 이렇게 했죠.
그렇군요.
그게 바로 장성택 여덕 뿌리빼기입니다.
네. 김정은 집권 초 그의 권력 장악에 대해서 다시 바라보게 한 사건 장성택 처형까지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다른 사건 정리해볼까요? 남한 사건으로는요. 천안함 피격과 한미자유무역협정 알아봤습니다.
네. 북한 사건으로는 김정은 시대의 개막과 경제건설과 핵무력병진 노선 채택을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한 공통사건을 꼽은 장성택 처형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그러게요. 네. 그렇게 빨리 갈 줄 몰랐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다음 시간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